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라는 말씀으로 장로님 소개한 대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관심이 많은 까닭은 사실 그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삶의 관계를 바로 가지려는데 동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까? 오늘로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어떤 분은 너무 지나쳐가지고 오늘 2014년이 주님 재림의 때래요. 참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참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 참 중대한 거죠. 현재에 어떻게 살아나갈까 주님의 재림과 직접 관련을 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재림의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차이가 생활의 차이가 많고 생각의 차이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재림 직전의 징조에 관해서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 보통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 묵시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직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또 그 징조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23장 마지막과 연관이 되는데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록이 곧 나오기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에 아름다운 것을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찬으로 모시고 갔죠. 그럴 때 예수님이 보고 우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가지 내가 너희를 몇 번은 모으려고 애를 쓰느냐. 그럼 탄식하시며 돌 하나에 돌로 남지 않냐고 다 파괴되리라. 70년 AD 70년에 멸망할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예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리고 곧이어 나와서 그러면서 곧이어 예루살렘 그 멸망의 징조가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4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자 다 무너뜨리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예, 여기 보면 그 질문할 때에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할 줄 몰랐죠. 이때 바짝 많은 그때에 나타난 징조가 징조와 함께 덧붙여 세상 끝에 일어난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24장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상 끝에 일어나는 징조를 나중에 얘기하고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끝에 징조가 이렇게 된다.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될 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한다. 그렇게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요 사이는 666 또는 벨리칩이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666 표 받지 말라고 그러고, 벨리칩 받지 말라고. 선교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한심해가지고, 얘기하다 그냥 자꾸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얘기하다가 때가 있겠거니 하고 지나쳤습니다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리고 또 되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제 선교지 온 사람, 이런 분들. 사실 우리 저 토마스 목사님이 그 한국의 초대 최초 선교자였죠. 알고 봤더니 뭐 어떤 기록 보니까 그 지난번 정원표 목사님 쓴 그 진리의 등대 그 내용에 자세히 다 좋은 그 내용들 발췌까지 내시는데 그 이 저 뭐 부인이 중국에 선교하다가 이 22살인가? 젊은 나이에 선교하다가 부인이 저 애기 낳다가 난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선교하러 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선교지도 오지만 여전히 저들의 생각 가운데 바른 진리를 따라 나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벨리치비는 이 사상에 빠져 빨리 주님이 어려우니까 빨리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리니까 뭐 그 암인 사람이라는 얘기가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이 터널이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사람들 다 찾아가는 다문 다 죽잖아요. 같이 죽자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는 안 됩니다만 세상에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의 주님의 재림 세상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인터넷 보니까 여기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마침 그 교회 나가시던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아, 그 교회 자기들이 그만둔 이유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서 뭐 어떤 이상한 얘기하면 여기에 주님이 곧 재림하니까 재림 직전에 666 받지 말아야 되고 벨리칩이 뭔지 아시죠? 바코드 같은 거 그런 거 받지 말아야 되니까 저 숨어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 통해서 저 유타주 아니죠 유타주는 굴도 많잖아요. 그걸로 도피를 했어요. 그걸로 이사를 갔대요. 이사 갔다 다시 돌아오고 뭐 그랬다면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만뒀대요. 잘 그만뒀다고.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떠올랐어요. 떠올라가지고 하는 얘기가 반면 거의 그 얘기야. 그 학교도 공부도 여기 미국 대학도 나오고 여기 어디 저 좋은 신학교 나오고 그러는데 어디 빠지다 보니까 이상해 빠져가지고 그 치우쳐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도 내가 우리 집 렌트에 살던 주인이 그게 빠져가지고 아예 학교 다니는 애를 다 스탑시켜버리고 거기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뭐 미치다 말은 이상합니다만 미친 거죠. 그 지긋지긋한 거지. 그래서 애 공부시킬 애를 다 스탑시켜버리고 밤낮 지나면 들어보니까 저기 동해 지역에 무슨 굴이 있다나 거기 페트라라 해가지고 피난처럼 뜨거든요. 거기 숨어야 된대. 빨리 반란 지나기 전에. 참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나 그래서 이 목사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런 게 치우쳐가지고 성경을 봐도 얼마나 잘못 보는지. 그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치우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현실 도피주의자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 도피하라. 그거는 저 다른 사람이나 할 일이지. 저 불교도 여러분 현실 도피주의 하다가 이제는 속세로 들어와가 복음 저 자기들 복음이 아니라 그 교 전하겠다 하는데 예수님 사람 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문제를 뛰어넘고 부닥치고 나가야 되지. 그냥 살아 피해가지고 몸이나 살리라 진짜 자기 몸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사상과 인생과는 아주 잘못된 거죠. 성경 그걸 얘기하려고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징조는 공포 주는 거 아닙니다. 뭐 공포죠. 이 내용이 있다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그건 여태까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죠. 계속. 이럴 때 우리가 이 징조를 하는 것은 정신 차리라고 바른 자세 가지고 현실을 성실하게 살려고 주는 거지. 에라 요때 좀 여행주의로 서울지 살다가 피하면 피하고 그런 지혜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성경으로는 찰나주의적인 현실 도피주의적인 교훈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주신 주님의 재림의 징조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면 칼빈이 그의 강요에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에 살까. 칼빈이 살던 시대가 16세기인데 15세기 16세기 되잖아요. 근데 벌써 500년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살다 하더라도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예수를 믿고 살아나가야 될 때에 우리가 설적 현실 도피가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희가 착실하게 살아나가라. 그분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고 부르시고 또 무슨 일거리가 있어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방법이고 재림 직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자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본문은 재림의 징조를 어떻게 말하느냐, 크게 소극적인 징조와 적극적인 징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징조는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기 큰 환란의 때가 지금 4장 읽다 보면은 예수님 직전에 어떤 일이 났냐. 어려움이 많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는 자연계에도 많은 환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물 때문에 야단인데, 지금 그, 우린 지금 그래서 그렇죠.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는 저 물이 있어도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뭐 너무 그 물 먹고 병 안 걸린 사람이 없겠어요. 보니까 흙탕물에든 그걸로 목욕하고 그걸로 다 하고 다 먹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그래도 물의 나라 물이 많습니다만 거기에도 그런 질병이 많거든요. 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물이 저 이런 일들 마지막 때에는 이런 많은 어려운 난관이 몰려온다.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종말 때는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이 2000년 동안의 모든 역사로 전쟁도 많았고 뭐 기근도 많았고 막 사람이 죽으면 뭐 한두 사람 죽는 정도 아니에요. 10만이 죽고 뭐 100만이 죽고 뭐 말이 그렇지. 죽임 어떤 죽임 당하고 우리 캄보디아 폴보트 정권 때 170만이 죽었으니까 안경 낀 사람도 다 잡아 죽였대. 젊은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야. 그 참 그 한 사람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히틀러가 아이만 때 그 아이만이 600만 죽였잖아요. 게슬리 집어넣어 600만. 이게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환란 못지않게 이런 외부에 드러난 것 못지않게 우리의 심적인 이러한 어려운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생활 또는 자녀 키우면서 또는 이상한 일 잘못해가지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얼마나 고통이 많아.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 때가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큰 환란, 여기 큰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대환란. 그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자를 위해 감해주지 않게 되면 견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몸이 조금만 가려워도 야단인데. 그렇잖아요. 태양빛이 비춰가지고 자외선 차단 안 시키고 몸에 뭐 그 문제이라면 얼마나 많이 문제가 많아요. 또 뭐 먹지 못해가지고. 또 음식이 있어도 못 먹는 거야. 몸 아프면 못 먹지. 그렇지 않겠어요? 보기만 해도 못 먹는 거야. 입맛이 이제 뭐 없으면. 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 때 마지막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이것을 계시록은 7년 대환란으로 표현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7년을 꼭 7년으로 딱 계산하는데 우리가 대환란, 큰 환란,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꼭 7년으로 문자적으로는 안 믿어도 분명한 환란이 크게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더 독특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로 믿든 상징으로 믿든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환란이 크게 일어납니다. 난관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다른 사람이 혹시 주님의 재림 징조가 줄 때가 아닌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예?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너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내가 이게 저 글자가 잘 안 보. 잘 이렇게 그러네. 3장 2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가루가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앞에 보면은 1절에 그랬죠. 나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에 뭐가 이르러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면서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랑관계의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이렇게 일어나는 큰 어려운 환란의 때가 일어날 것이다. 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 시대에도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그 로마의 10대의 핍박 보니까 얼마나 그저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지 그 콜로시움 같은 데는 그 저 짐승 가지고 십시어 가지고 사자와 같이 그 싸워가 죽이게 하고 검투사들이 저 죽이야 뭐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숭배당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1618년 19년 우리의 같은 신앙 고백의 고백서인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웨트민 신앙 고백은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벨직 신앙 고백은 네덜란드에서 나온 거는 화란.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회의의 결론들인데 이 고백을 만든 사람이 귀도 드브레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벨직 신앙 고백을 만들기까지 죽은 사람이 난 그 몰랐는데 로마 황제 때 죽었던 초대교회 박해에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 이 작은 신앙 고백 성령 바로 믿겠다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 때문에 인정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영국에도 옛날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인순 목사님, 정한 박인순 목사님이 책을 이만한 두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 좋은 잠 박스가 쓴 그 충교사라는 책인데 이런 영문으로 된 걸 가져 글씨를 보니까 역사가기 때문에 빽빽하게 기록한 거야. 그러나 그게 보니까 사람이 그 죽은 어떻게 순교했다는 거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이게 한 6권인가 6권. 그거 이제 내가 오리지널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인터넷 거 뭐 이게 다 카피해가 나온 거 제가 보고 좋아한 적이 있는데 이걸 들고 와가지고 그 소리치면서 그러지다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는 그 한국의 한창 교권으로 문제가 있을 때거든요. 이 영국의 교회에 이 피를 배워야 된다. 피흐름을 배워야 된다. 그 많은, 그때 얼마나 사람 죽었는지 사람을 천장을, 머리를 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가 매달아 달아놓고 그 말려 죽이고 말이에요. 뭐 벼랑에 떨어뜨려 죽이고 애들은 물론이 그냥 뭐 별일이 차이가 많아 이런. 그런 기록들을 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야. 영국에도 많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많은 신여참배 이런 게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은 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지금 고통하는 때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오늘 본문에 보이는 6절, 9절의 고통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크게 세수로 정리를 하면은 사람의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중심하여 거짓 그리스도의 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것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뭐 그 암도 무섭죠. 오늘도 어떤 분들 오니까 젊을 때 유방에가 암을 고생한다는 얘기 들었으면 참 이렇게 음식 주의해야 돼요. 이건 복음과 관련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기 미국의 좋은 그 음식들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막 많이 먹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어떤 분 의사는 그래서 아이가 우유를 먹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유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속에 짐승들 그 사료에다가 호르몬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식히워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문제. 이게 먹으니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하고 그리고 음식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또 유익할 줄 알아요. 이건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거짓 사람들의 미혹이 많고 제일 무서운 게 사람. 그래 오늘 첫 번 징조를 얘기할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우리가 2절 4절부터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큰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다고 사람 경계하고 이런 얘기 아니고 주의해야 돼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까도 우리 다는 기도에 말씀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서아프리카 거기 지금 에라볼라라는 무슨 질병이 균이 돌아가지고 지금 그걸 못 찾는 거야. 접촉하는 의사들도 지금 죽고 막 그래요. 죽는 치사율이 90%. 그냥 다 걸렸다면 거의 90% 죽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건 일권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금방 저 중국이나 어디 가면, 저 아프리카 가면 갈 수, 금방 갈 수 있어요. 몇 시간 만에. 한 저 하루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가가지고 잠깐 이 하이가 돌아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접촉해가지고 금방 균이 옮겨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는 때에 제일 무서운 것이 사상적으로 거짓 교훈이 범람하는 탄핵이 된다. 마지막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지식이 왕란돼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막 딱 치면 지식이 뭐 금방 퍼져나가요. 그냥. 그냥 무슨 말 하면 금방 말 잘해야지 뭐 금방 저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냥.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그럴 때 사람이 무슨 사람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주의하라. 그 사람 솔기대가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억세부터 하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와 같은 것이 마지막 징조가 하나고 또 하나 여기 보이는 것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전쟁 소문. 지금 전쟁 소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편안하지, 다 편안하죠? 여기. 지금 편안한 것 같지만 얼마나 정치가 되는 아주 항상 힘들을 치죠. 중국이 앞서가나 미국이면 저가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러시아도 이번에 뭐 이스라엘 쏘아가지고 참 비행기 다들 겁이 나요. 쏘아가지고 쏘았다 하면 이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살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유언서 써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 어떤 목사님은 성교하여 하길 때 자기 유언서 다 써놓고 비행기 혹 떨어지면 안 되니까 중대한 성교 그리실 수 없으니까 그러면 참 희생이 대단하죠.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갑니다. 이렇게 전쟁과 전쟁 싸움의 소문이 계속되는 이러한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왜 그리 많아요? 중국에 지진이 났어요? 언제요? 아, 예. 작은, 이건 뭐, 오늘 이 시대는 기건,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빈도수, 홍수, 뭐, 이런 거, 천재지변이에요. 지금 빙하가 자꾸 녹아가지고, 빙하가 녹아서 지금 물이 많아지면 지금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에 덮입니다, 이게. 그 해변가에 집사가지고 좋다는 사람들, 그래도 야도 나는 거지. 예측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어디 완전히 홍수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다 덮여버렸더라고요, 그냥. 그 덮인 사람들 실종자는 거의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참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 이것이 전부 이 마지막 때 첨단을 과학의 첨단을 걷는 시대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 징조를 이런 방법으로 계속 고통의 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냐? 욥처럼 이 때를 잘 견뎌요. 욥처럼 욥은 어땠어요? 요사이 그 욥기를 보니까 우리 매일 성경 그 욥의 그 경건 생활을 보니까. 욥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친구들도 그냥 너 잘못된 거 보니까 빨리 병 안 낫는 거 보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은밀한 가운데 무슨 죄가 있지 않느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 뭐 환상 속에 보니까 허연 검은 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들은 뭐 경험인지 그걸 가지고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을 여러분 비판하고 저 이래 도와줄 거 권면할 때는 자기 개인의 주관적 체험 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어느 날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몸 다 아프다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지난번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목사님 제일 저 뭐 여기 일월직에 제일 아픈 사람에게 목사님의 케이스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위험한 게 뭐냐 뭐 다른 것보다도 혈압도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좀 무서운 거지만 절망이 절망 절망하면 절대 아 그 얘기 어떻게 아, 근데 그런 마음이 여태까지 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참 하나님 여러분 기도로 인해 가지고 내 가만히 지나가고 요새는 자꾸 과거를 돌이켜 보지 않겠어요. 건강해지니까 아 마음이 그저 이 건강에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 빼앗아 버렸어요. 뭐 아주 내가 뭐 때로나 어쩌지 탄식하기도 하지. 내 왜 목사 내날 하는 날 열에 내가 중국이나 저 여기 비행기 타 보면은 지난번에 어디 갔더라? 샌프란시스코 여행 갔다 와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처럼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속이 뒤집어져요, 도대체. 아, 나 저 왜 하나님 나 이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말 한마디 뿐이지, 소위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은 뜻이겠거니. 지금도 소망이 넘쳐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의사가 난 걱정을 했죠. 왜냐면 이제 건강 의사, 이 기준을 우리가 좀 알게 알아야 되겠더만. 의사가 아주 당연히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그 의사가 조용히 말하지만 의사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해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나가 이제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이제 했는데 뭐 다 검사 받았어요 이번에 또 다행이에요. 또 후려해 준다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건강이 뭐 아무 이상 없네요. 그 대신 당뇨가 100, 수치가 133이 나왔어. 그래서 112 기준이거든요. 그건 젊을 때 기준이고 나이가 60대면은 132 기준이래. 그래 133이니까 3 정도 이제 올라가서 내가 이제 그걸 듣고서도 이제 마음속에 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방법을 아니까 아 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이런 저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가 구원의 때이지만 동시에 환란의 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재림 직전에는 특정 기간에 어떤 또 독특한 환란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번이 이와 같이 그런 가운데서도 참 그가 소망을 가진 게 뭐겠어요. 어려움 당하면서 다들 친구도 그러지요. 자기 자신 현인도 그래. 기도해도 하나님도 들어주지 않아. 쉽게 말하면. 몸에 얼마나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가려가지고 말이야. 하도 긁다 보면 이게 저 북처럼 돼버립니다. 딱딱해져 버려요. 거기에도 하도 그러면 또 긁다 보면 나 피가 나죠. 피가 나면 또 그 균이 들어가지. 우리 상식적인 것인데도 요번 얼마나 고통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요거 좀 지혜해달라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대장암 말기인데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다는 요백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이 얼마나 다 속 터질 일이겠어요. 친구들 와서 빨리 회개하라 그러죠. 그럴 적에 욥이 용기를 가진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내가 비록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미리 그래 얘기를 하면 그런 고백도 나와요. 내가 죽을 날 이제 얼마에 죽게 되는데 이 세상 다 떠나간 이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내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죠.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 믿지만 비록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욥의 차원은 벌써 높은 차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욥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은 없지만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갑절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환란이 일어나고 진이 나고 수많은 고난이 있고 사람관계도 서로 잡아준대요. 요새는 중국 선교나 다른 선교는 너무 어려워요. 왜 내 이번에 가서 놀랐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애들도 성경 못 가르치고 선교지 성경 못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고아는 뭐 아무리 잘해도 뭐 하겠어?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런데 그걸로 가면 잡았다 걸렸다 하게 되면 문 닫아버려야 되는 거야. 추방당해요. 2개월마다 비자 2개월마다 밖에 나와가지고 더 밖에 들어가 얼마나 거창스러워요. 하는 일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또 어느 지역에 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있다 하면 벌써 옆집에 신고를 해버리는 거야. 중국이 큰 나라 정도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서서히 좁혀 들어오는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욥처럼 욥은 마지막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내가 이런 어려움 나 아무도 몰라주지만 나를 변호하시는 분은 바로 계신데 그분이 구속주요 나를 대변한 구속주가 계시는 것을 그가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을 믿어. 섭리 하나님 창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동시에 그는 뭐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귀엽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가서 위로를 삼고 끝까지 견디어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소극적인 이와 같은 징조가 나타내는 때 이와 같은 섭리적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다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징조를 주님이 여기에 보이는 뭐겠어요? 보통 일어나는 징조 외에 주님이 적극적인 징조를 쭉 보여주는데 10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4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겠으며 거짓선자가 만에는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적극적인 징조가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 재림이 언제냐? 전쟁이 난다고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난다고 기근이 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로 사서 사람 죽었다고 해서 뭐 사람 전염병에 막 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극적인 증거 증상들이야. 더 가장 중요한 적극적인 징조가 뭐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니 거후에야 끝이 오리라. 지금 위클립 성교단체에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언어가 없는 나라에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 그 부족들이 많거든요. 제일 많은데 파피뉴기아에 상당히 많은데 뭐 한 부족에 한 500명 사는데 그것도 성경 만들어주는 거야. 복음 들으라고. 참 설교의 성교단체 수고를 많이 하죠. 어떤 분은 여기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은 편안히 있을 수 있는데도 거기에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좋은 불지에 해당이 있었는데 다 포기해버리고 헌철 평균도 헌신해버린 거야. 지금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성교 그저 만들고 좀 언어 만들어가지고 성경 번역하는 분인데 거기 되니까 사역을 재밌게 하더라고. 그런데 컴퓨터가 딱 나오니 컴퓨터가 제가 기억해도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별로 그래요. 제가 제일 좋은 거 샀는데 그때 뭐 제일 좋은 거 샀는데 지금 뭐 게임이 안 되면 지금 평민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사용하니까 컴퓨터 뭐 조금은 다 하거든. 나이 많은 분들 컴퓨터 요새 미국에서도 지금 카톡 뭐 나는 카톡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 뭐 그것도 연습해서 뭐 그 속에 인터넷 그 뭐 인프라를 다 있더만 보니까 오늘 이리 시대가 빨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이런 때에 점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이 지금 번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10여 년 좀 지나면 끝날 거예요. 완전히 온 지구상에 복음이 증거, 믿고 안 믿고는 증거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일이고, 증거된 이후에, 기회는 다 줘야 되니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복음이 다 증거되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난 것은 거짓 교훈이 범람하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거짓, 왜 이단들이 많은지. 여러분 성경 잘 믿어야 돼요. 이단들이 오늘 그 이때를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성경 잘 알아야 돼. 따라 성경을 잘 알자. 성경 지식이 밝아야 돼요. 다른 지식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성경에 빠져도 돼요. 성경에 빨라야 돼. 성경이 잘못됐다면 딱 수답해버려야 돼. 순간적이거든요. 뭐 바이러스와 세균이 금방 들어와요. 금방 여러분. 옛날 SARS 오니까 뭐 그냥 손거리 여자도 문 만지도 손 씻고 밤새 그래라 하잖아요. 금방 오는 거야. 뭐 우편 폭탄 무게 딱 열어보니까 탄저 무슨 병이라 해가지고 그거 다 저 그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이러한 그 사상적 이론은 동무수습니다. 전파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 때문에 성경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누가 돕지 못해요. 자기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거짓 교훈이 마지막 때 범람하게. 오늘 성경 비슷하게 가지고 거짓된 게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뭐 모르면 어하게 되면 분별 못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 요새 건강을 또 너무 챙기다 보니까 건강 얘기하면서 건강 푹 팔면서 또 이제 복음 전한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늘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분별 못하게 되면 이거 한다 하면서 그냥 엉뚱한 쪽으로 가요. 우리가 건강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나을 수도 안 할 수도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생명인 복음을 놓쳐버려서 안 되지. 이걸 사제 바꿔놔버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분별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기 그런 얘기하고 있죠? 참 사랑이 결핍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점점 이렇게 떠나가는데 믿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자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 어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면 아멘? 자신 없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되면 김 다 빠지는 거예요. 김 빠져. 사랑하는 사람 빠져. 바보처럼 보여. 희생. 사랑이 희생인데 사랑이 희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이 있냐 사랑의 수고와 수고가 없는 사랑은 입술일세야. 입술로만 그냥 사랑하라. 뭐 따스하게 입어. 더우게 밥 잘 먹어. 뭐 저거 먹으면 좋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크리파이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시대가 점 된다는 거야. 부부간에도 여러분 사랑할 때 잘 깊이 사랑하세요. 나중에 어려움 당하게 되면 어려움 당하게 돼서 나몰라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는 안 그래. 성경 보니까 무서운 말 많잖아.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 두려운 얘기 많잖아요. 내가 집 아무리 적어놔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집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소유가 되어버린대. 두려운 얘기죠. 네가 결혼하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도 있는데도 마지막 하나님이 받고 나오면 저주받게 되면 거기 다른 사람이 돼버린대. 아, 참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런 회사에 이들이 얼마나 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이제 뭐 많이 발견하지 못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애누리에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늘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전히 다시 성경입니다. 진리 안에 사랑을 배워. 따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걸 배우자. 말로만 진리를 떠난 사랑은 뭐 사는데 이걸 사랑 같은 게 아니에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알고 이 말씀 안에서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끝이 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참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때로는 저주가 아니고 어떤 사람 벌이라 생각하는데 벌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복. 이 마지막 때 주님 제 입전을 우리 직접 대면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러한 시대를 통과할 때 우리가 참 이 복음 마지막에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음 증거의 꿈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일과 희생하고 제가 저 성경에 금년에 참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저 캄보디아 선교사에게 지금 이번에 가면 이제 치고 나가야 될 이런 때가 된 것 같아서 또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 또 주세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감정이 또 한편은 많은 선교비를 받아도 이게 부담이야. 이거 이거 가지고 책임 안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 반응 이거 하나까지도 이거 그냥 아마 허영팍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구두쇠가 아니거든요. 제가 했다면 그냥 팍팍 제가 해버리는데,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구두쇠인지 말이에요, 거기서. 애들 빵 10불 내면 빵을 50먹이는데 그걸 못 사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전목사 밤낮 가면은 바보형 가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돈 내면 그거 받아먹는 거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가면 이번 가면 내가 이것저것 좀 해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때에 마지막 선교사예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내가 이번에 가면 분이엘 장로의 지교회를 지금 지난 우리 계속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 교회 선교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했죠. 24개 주에 지금 꿈을 가지고 지금 나가면 제가. 그리고 또 어디야. 50만 공장년도 밤낮 그 기도했는데 2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지금 다 가면 지금 아파트 살라고 해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빌리려고 그래요. 공원들 직접 부닥쳐야 되니까. 집사람 아직 오지 않지만 내가 부닥쳐야 나가야 되니까. 물론 학교 사역은 메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근데 그것만 해서는 내가 성이 안 차. 주말마다 계속 전도 나가는데 나 성이 안 차요. 내가 속에 왜요? 가서 설교하면 좀 시원하게 좀 뭐 하고 좀 이러는데 항상 학생들이니까 좀 어떤 야단 쳐도 안 되고 그냥 야단 한두 번이지. 아 내가 따로 이렇게 사역을 해서 또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갈 때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여기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좀 전도를 좀 사는 채워야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그걸 못했어요.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한 사람이 백을 당하고 천을 당하는 약속의 말 믿고 전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시면서 천 당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주님의 복음 증거하다가 주업에 서는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이게 바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가라 그랬죠.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거든. 가지 못하면 여기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이란 징조가 일어난 때 소극적 적극 징조가 계속 일어난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징조를 얘기하고 25장에 가서는 그 사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비유가 쭉 나오죠. 25장에 보면 첫째 비유가 뭐예요? 거기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지.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등불은 준비,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 그 신랑이 다 오니까 오하라니까 맞이하려고 나가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 이 처녀는 차이가 뭡니까? 등불도 준비, 등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기름을 저축해, 기름. 그 기름이 뭐겠어요? 기름은 성령 아니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미 성령 받았죠? 성령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 참아야 돼. 이 은혜가 딱 스타트해. 기름 떨어진 사람 같은 거야. 기름을 계속 준비해야 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늘 깨어있는 생활. 깨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 맞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열처녀 비유의 포커스는 깨어있는 생활, 경건, 근신하는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냥 뭐 내일 저 마지막 주님 오시니까 그냥 흥청멍청 막 먹고 마시자. 뭐 여긴 돼지 안 잡습니다. 더해 잡자 뭐 이게 아니고 우리 있는 거기서 성실하게 우리 깨어있는 생활 언제 오더라도 민첩을 자더라도 금방 일어나고 또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재림 직전에 맞이할 우리 태도고 또 하나의 태도는 오늘 그 다음 또 하나의 저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인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잖아요. 달란트가 다 달라. 그 다음에 이들이 뭐예요?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녹슨 거. 그래서 책무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보고를 할 때 보니까 부족하지만 주인이 준 그 달란트 가지고 배는 남겼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주인의 줄로 참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갑절을 또 맡깁니다. 여기에 충성된 이런 자세가 재림 직전에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신실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참 멀리만 바라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우면 더운 대로. 지금 100도 넘어가는 이러한 때도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상황이 에어컨 틀어가서 뭐 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 다섯 달러 다한테 반대로에 그걸 남기려 애를 쓰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나가야 될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태도인 것을 다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 오후 이 시간 살아난 우리 분열 성도들은 주의 재림 직전의 긴장 속에 좌우로 치우시지 아니하고 경건을 지키고 현실의 삶에 충성함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생활 다하되어 이 땅에 있으면 천년왕국의 맛을 누리면서 주님 재림 나팔과 함께 영원세계에 모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이라는 징조를 통하여 우리 아이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한 바른 자세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전쟁의 소문 또 난리의 소문 천재지변의 소문 참 점점 빈도수가 많아지는 지진이라든가 또는 위협을 느끼는 이와 같은 일들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와 같은 일들 도저히 의학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정의를 발차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의 재림의 징조를 생각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현실을 도피해 피하는 종들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부닥치고 나가는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나타난 이러한 때에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늘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달란트 받은 성실한 종들처럼 충성된 종으로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의 천연왕국에 의와 평강의 희락을 성령 안에 누리는 종들 되어서 정말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종들 될 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 다 참여하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제자를 삼으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와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고 이와 같은 역사를 감당하다 주 앞에 서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캄보디아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또 이 아버지 우리 불의할 장르의 파송을 받아 이렇게 섬기고 있사오니 은혜 주여사오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에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길을 통해 50만의 공장전들이 죽어난 영혼들이 문이 열리게 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고 주님이여 24개 주에 죽어난 영혼들 심령들 그들 거제 우리 불의할 장르의 지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 주여 도와주시옵길 주님의 부탁합니다. 성령이 갑자기 영감을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또 아버지 물질도 주님의 복음 위에 살려갈 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부탁합니다.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